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묘소가 있는 평화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우리 모두는 역사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공동의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하고 인류 공동체로서 상호 연결돼 있다는 점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 인근 이와쿠니 공군 기지에 들러 미군과 일본 자위대 병사들을 만나 자신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은 2차 세계대전으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모인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세계 경제 성장을 시급한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또 북한과 러시아, 해양 영유권 분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성명에는 우선 세계 경제가 직면한 폭넓은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등 모든 실험과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하고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정상들은 이 밖에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채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관한 문제도 심도 깊게 다뤄졌습니다. 이는 본래 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만일 영국인들이 다음 달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할 경우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기를 바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와 중국은 견해차를 극복하고 전략적인 소통을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신뢰를 다져야 한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프라남 무커지 인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갈등을 빚은 국경 협상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대표단을 통한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아울러 철도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환경보호,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도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무커지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 양국의 발전은 서로에게 기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커지 대통령은 오늘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것을 끝으로 지난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지중해에 추락한 이집트 여객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가 감지됐다고 항공사 측이 밝혔습니다. 이집트 조사당국은 어제 수색팀이 지중해를 수색하던 중 약 5km 반경에서 사고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희미한 무선 위치 신호를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사고기의 블랙박스, 즉 항공기록 장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기술이 요구된다며 이번에 감지된 신호는 항공기의 통신기기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오늘 한국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전에 엔진에서 불이 나 탑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일본 교토통신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319명이 타고 있었으나 엔진에서 연기가 난 뒤 곧바로 대피해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측과 소방당국은 소방차와 소방대원 등을 긴급 투입해 화재 발생 30분 만에 진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업무를 보면서 임기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백악관, 한국은 청와대, 북한은 과거 김일성 주석 당시에 주석궁으로 불리던 곳에서 직무를 복원했었죠.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퇴임을 하면 어디서 머무를까요? 세간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자, 이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곳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서북부의 대사관 건물들이 늘어선 곳에 있는 약 600만 달러의 저택을 월세 2만 2천 달러에 임대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침실 9개와 화장실 9개의 숲이 가깝고요. 또 시냇물도 흐르는 조용한 안식처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칼로라마라는 이름의 이 지역은 각국 대사관들이 많아서 보안도 좋고요. 우드로 윌슨, 프랭클린 루스벨트, 허버트 후버 같은 전임 대통령들도 퇴임 전으로 거주했던 아주 좋은 동네라고 하네요. 대부분의 미국 전임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지내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여겨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15살인 둘째 딸 사샤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워싱턴 DC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볼까요?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약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9도, 신의주 14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5에서 27, 함흥 14에서 28, 끝으로 청진 지역은 14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카펜터스의 노래입니다. Yesterday Once More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s.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It made me smile. Those were such happy times, and not so long ago. How I wondered where they'd gone. But they're back again, just like a long lost friend. All the songs I love so well. Every sha-la-la-la, every woe-woe still shines. Every shi yesterday once more. Shoo-be-doo-lay-lay. Shoo-be-doo-lay-lay. Looking back on how it was in years gone by and the good times that I had makes today seem rather sad. So much had songs of love that I would sing to them. And It's yesterday once mo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죠.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지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불러왔던 원폭투하 이후에 71년 만에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히로시마를 찾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헌화한 뒤에 짧은 연설을 통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했습니다. 또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갈수록 격해지면서 프랑스 사회가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전략 비축유마저 방출하기 시작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프랑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탈레반과 이란이 손을 잡고 ISIL 격퇴에 나서기로 했다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최근 호에서 단독 보도한 가운데 양측의 물밑 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네.
세계 눈길이 쏠렸습니다. 오늘 일정 어떻게 진행됐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45년 8월 6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뒤에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오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헌화한 뒤에 약 17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71년 전 죽음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세상은 변했다. 섬광과 화염이 도시를 파괴했다.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할 수단을 보유했다고 원폭투하 당시의 참상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그것들, 다시 말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당초 미국 정부가 이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방문 목적으로 설명했던 이른바 핵 없는 세계 구상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생명을 빼앗긴 죄 없는 사람들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직시할 책임을 우리는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원폭의 그 생존자들도 만났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연설 뒤에 일본 원자수소폭탄 피해자단체 협의회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올해 91살의 스보이 스나오옹을 비롯한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악수하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현장에는 87살의 이사와 미키소 씨, 84살의 다나카 데루미 씨 등 원폭 피해자들과 학생, 또 일본 정치인 등 100여 명가량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또 감상에 젖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일본인들이 감상에 젖은 듯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지 네. 언론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그리고 마이니치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과 NHK 방송 등 주요 일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이 역사의 한 줄기를 매듭 짓는 것 이렇게 평가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대체로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매체에서는 원폭 투하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사죄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까 오늘 오전까지도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원폭 투하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탑에도 들를지가 또 하나 관심사였는데 네. 갔습니까?
아, 한국인 위령탑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서 죽은 수십만 명의 일본인과 수천 명의 여성, 어린이 그리고 수천 명의 한국인의 영혼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모든 영혼들을 여기 평화롭게 쉬게 하자 우리 모두 악을 반복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령탑에는 들르지 않았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을 언급하긴 했군요.
맞습니다.
자, 앞서서 일본 이세시마에서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죠?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오늘 G7 정상회의 폐막에 맞춰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서 북한이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정상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여러 개 위반한 것이라면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그리고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하지 말고 국제질서의 불안정화를 초래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내놨다고요?
예, G7 정상들은 오늘 선언문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평화적인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선언문에서는 분쟁의 주체로서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 일본과 달리 남중국해 등 분쟁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영국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도 공동선언을 통해 중국 견제에 가세한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그 G7 정상 선언문은 그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네, 선언문은 또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시급한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G7 정상들은 다음 달 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 다른 말로 브렉시트에 대해서 세계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더 심각한 위험 요소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정상들은 또한 세계 경제에 대해 편차가 있다면서도 회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성장은 계속 완만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상호 보완적인 재정, 금융,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로 가볼 텐데요. 프랑스에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요.
네,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주요 도시에서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프랑스 사회가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에 때나 써야 될 전략 비축류마저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전략 비축류라고 하는 건 이 전쟁 때 아니면 뭐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축해두는 그런 이제 기름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자, 프랑스 정부가 전략 비축류를 풀기 시작한 건 왜 그런 거죠?
예,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프랑스 근로자들의 파업이 오늘로 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유 공장이 전면 봉쇄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못하고 또 주택과 사업장에서 화력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취한 조치입니다.
네, 이 프랑스의 근로자들이 파업과 시위를 하는 이유, 뭐 노동법 개정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죠.
예, 지금 주당 35시간으로 규정된 법정 노동시간을 늘리고 또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해고 요건을 쉽게 만드는 프랑스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때문입니다. 또 파업과 함께 프랑스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시위 와중에 77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프랑스 정부는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려면 이번 노동개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볼 텐데요. 이란과 탈레반이 힘을 합쳐 ISI의 격퇴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란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를 격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극렬단체인 탈레반과 손잡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최근 호에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탈레반 점령지역인 아프가니스탄 서부 국경 인근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란이 병력을 투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란과 탈레반이 친선관계를 맺어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란과 탈레반은 전통적인 적대관계로 그동안 파악되어 왔는데요. 이란이 탈레반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ISIL의 세력 확장을 막겠다는 계산일 것으로 포린폴리시는 진단했습니다.
네, 자, 이란이 탈레반을 방패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그 근거는 뭡니까?
예, 탈레반 최고 지도자 만수르가 얼마 전 미국의 무인 비행기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만수르가 몸에 지니고 있던 여권에 이란 비자가 찍혀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는데요.
예.
만수르가 빈번하게 이란을 드나든 사실이 입증됐고 이런 사실은 이란이 ISIL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수르를 비롯한 탈레반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란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연합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네.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란이 테러 대응 정책에 관해서 미국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이란 자국의 안보 측면에서 앞으로 불이익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버넷 루빈 전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루빈 대사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정세를 주도하게 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란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이란 정부의 생각이라면서 이란은 공식적으로 탈레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게 현실이라고 포린폴리시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구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한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의 기후 정책을 뒤집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영화와 방송계에서 이 주요 배역을 백인들이 차지하면서 이에 불만을 가진 아시아계 배우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가 미국에서도 발견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을 때만 해도 사실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라든가 또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같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이 트럼프 후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졌었는데요. 그 어려운 일을 트럼프 후보가 해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전장을 던진 공화당 후보 수가 한때 17명에 달했는데요. 수많은 전현직 상원의원들과 주지사, 또 오랜 경력의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AP통신은 어제 트럼프 후보가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이 대의원 1,237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트럼프 후보는 1,239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의 30명 가까이 모자란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늘었습니까?
네, 이 경선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 이 비구속 대의원들 가운데서 29명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화당은 민주당과 달리 이 자유롭게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비구속 대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29명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이 AP통신에 밝히면서 트럼프 후보가 이른바 매직 넘버, 그러니까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마법의 숫자인 1237명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공화당에도 경선 결과에 구속받지 않는 대의원이 있었군요.
네.
자, 미국 선거 제도가 이렇게 보면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이 그 50개 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인데요. 이 또 각 주가 한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주마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방식이 다 다르고요.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또 다른 제도를 갖고 있어서 미국에는 뭐 100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미국 선거 제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이런 말까지 쓸 정도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후보가 지명이 됐는데 사실 이번 일이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게 이달 초에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한 명밖에 남지 않아 있어도 이 과반수 대의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 일을 해낸 건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제 7월에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게 됩니다.
네. 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해외 순방 중에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외국 지도자들이 트럼프 후보가 떠오르는데 당황해 한다면서 그럴만하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이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당황해 한다면 죽은 일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만 이제 본선거에 대비해서 선거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중북부 노스다코다주를 찾았다고요?
네. 노스다코다주에서 에너지 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노스다코다주는 석유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이 노스다코다주의 석유 생산이 10배로 늘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곳에서 연설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화석연료 산업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한 파리 기후협정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As bad as President Obama is, Hillary Clinton will be worse. She'll escalate the war against the American.
네. 오바마 대통령도 나쁘지만 클린턴 후보는 더 나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말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가 미국 노동자들과 에너지에 대한 전쟁을 확대할 것이고 미국인들의 삶과 에너지 분야 모든 분야에서 이 환경보호청 EPA가 관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 클린턴 후보는 화석 연료 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이 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기서 민주당 대의원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자, 민주당은 대의원 수가 훨씬 많아서 이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2,383명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아직 과반수를 못 얻었죠?
네. AP통신 집계를 보면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현재 2,309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4명을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는 6월 7일에 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가 한꺼번에 경선을 치르는데 클린턴 후보가 이날 손쉽게 과반수 대의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800명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월 7일에 선거를 치르는 주들 가운데 이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려 있는데요. 이 500명 이상이 걸려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샌더스 후보가 지지율 면에서 클린턴 후보를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이 막상 막하인 상태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에서도 미국 영화나 TV 연속극을 보는 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영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할리우드에서 주로 제작하는 이 미국 영화와 TV 연속극은 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되기도 하다 보니까 이 영화의 산업이 규모가 엄청나고 또 배우들의 영향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할리우드 배우들, 특히 이 아시아계 배우들이 미국 영화 또 방송계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군요.
네.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 아시아계 배우들의 자리를 찾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 건데요. 이 주요 배역이 백인 배우들에게만 돌아가고 아시아계 배우들에게는 주요 배역을 잘 맡기지 않는 이 미국 영화, TV 산업계를 향해서 아시아계 배우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사실 미국의 영화 산업 또 방송계에서 이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네. 자, 올해 초에 있었던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상이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백인 1색이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그 주요 부분의 후보로 백인 배우들의 이름만 오르면서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백인들만의 잔치다 이런 비난이 일었는데요. 다행히 이 아카데미 시상식의 사회자는 흑인 배우였지만 이 흑인 사회자가 동양인 어린이들을 무대 위에 불러세워서는 동양인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해서 또다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계 여배우인 콘스탄스 우를 비롯한 아시아계 배우들은 트위터 등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불쾌감을 표출했고요. 일부 배우들은 아카데미 위원회 측에 이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명 아시아계 배우들이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알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데요. 미국 영화, 방송계에 만연해 있는 화이트워싱 현상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이트워싱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 하얗게 세탁한다는 말인데요. 배역이나 내용 설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백인 배우를 선정하는 걸 말합니다. 아시아계 배우들은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진 영화나 방송 제작자들이 재능 있는 아시아계 배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인 배우를 기용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원작에는 아시아인으로 되어 있는 배역을 이 백인 배우가 맡아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 화성 탐사를 하는 우주인의 얘기를 그린 마션이라는 영화, 이 화성인이라는 영화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크게 흥행했는데요. 이 영화의 원작 소설에는 이 주인공의 생존을 확인하는 과학자가 박시성을 가진 한국계로 나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백인 여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개봉할 예정인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는 원작 만화에 등장하는 티베트인 승려 역할을 백인 여배우가 맡았고요. 또 중국인 혼혈 하와이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알로하의 주인공도 금발의 백인 배우가 맡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시아계 배우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관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힘입어서 많은 관객이 이런 아시아계 배우들의 노력에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미국의 20대 젊은이가 한국계 배우 존 조 씨를 내세워서 트위터상에서 존 조 주연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포스터에 등장하는 주연 배우의 얼굴에 이 한국계 배우인 존 조 씨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건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화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화이트워싱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또 반박하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요 배역을 백인들이 맡는 것을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인데요. 미국 내 백인 인구가 66%에 달하고 아시아계 인구는 6%인 것을 보면 아시아계 배우에게 기회가 적게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고 또 무엇보다 경제 논리가 작용하는 산업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선호하는 배우를 선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계 배역에 딱 맞는 배우가 없어서 백인 배우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인종차별이라고 비난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미국에서도 발견됐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흔한 전염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이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 소속 연구학자들이 어제 발표한 연구소에서 항생제에 강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 주에 거주하는 48살 여성에게서 이 같은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건데요. 미국에서 이런 박테리아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톰 프리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소장은 오랫동안 의존해왔던 항생제와 관련해서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약장이 비었다는 겁니다. 이 프리든 소장을 비롯한 보건 관계자들은 항생제 남용으로 강한 내성을 지닌 슈퍼박테리아가 나올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네. 이 박테리아가 발견된 여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 여성이 요로 감염증으로 병원을 찾았었는데 이 건강을 회복하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내성을 지닌 박테리아가 다른 박테리아에게도 또 쉽게 퍼질 수 있는 점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처음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박테리아가 발견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영국과 중국 학자들이 돼지와 생돼지고기 또 그리고 몇몇 중국인들에게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긴장했는데요. 그 뒤 유럽과 다른 나라에서도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됐고요. 이 과학자들은 미국에도 이 곧 슈퍼박테리아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항생제에 강한 내성을 갖고 있는 박테리아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항생제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생물이어서 이제 계속 진화하는데요. 이 항생제에 살아남은 박테리아가 이제 계속 번식을 한다는 거죠. 이 항생제 자체가 내성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특히 사람들 대부분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이 항생제는 박테리아에만 효과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도 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우리가 잘 걸리는 감기나 독감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이라서 항생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슈퍼박테리아가 나오면서 전에는 항생제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병도 이제는 목숨을 잃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요.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네, 지난해 미국 연방의회가 이 분야 연구를 위해서 수억 달러 예산을 여러 관련 기관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 가운데 1억 5천만 달러가 국립의료원 NIH에 갔습니다. 국립의료원은 이 예산을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연구에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The Pretenders의 노래입니다. I Will Stand By You 함께 들어보시죠. 'Cause I've seen the dark side too. When the night falls on you, you don't know what to do. Nothing you confess could make me love you less. I'll stand by you. I'll stand by you. Won't let nobody hurt.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불거진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이른바 금지 약물 복용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계가 이미 이 도핑 문제와 관련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과연 이 도핑은 무엇인지, 또 왜 도핑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핑이란 무엇인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스포츠 운동 경기가 상업화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경기에서 승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이른바 도핑이 기승을 부리게 됐습니다. 이 도핑은 운동 경기에서 체력을 극도로 상승시켜서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할 목적으로 선수들에게 심장 흥분제 또는 근육 증강제 같은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 또는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때에 사용되는 약물을 도프라고 하는데 원래는 경주마에 투여하는 약물을 일컬었지만 인간의 스포츠계에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도핑은 경기 능력과 성적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신체가 극도로 피곤해지고요. 약물에 대한 자극이 무뎌지는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약물을 반복적,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인간 본연의 능력을 결여하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재 각종 경기에서는 특정 약물을 검출하는 도핑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지 약물의 종류.
보통 선수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약물들이 도핑 테스트를 통해서 검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약물을 투여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이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치료 목적이 아닐 경우에 도핑 테스트를 거쳐서 기록이나 메달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반도핑 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서 금지 약물을 정해놓았는데요. 먼저 상시 금지 약물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상시 금지 약물은 아직 승인받지 못한 임상 실험 중인 약물들과 근육량을 늘려주는 스테로이드, 또 성장을 돕고 체격을 키워주는 펩티드 호르몬과 성장 인자 약물, 향 정신성 마약과 진통제, 자가 수혈 방법 등인데요. 이들은 엄격하게 금지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기간 중에 금지되는 약물인데요. 국소 마취제나 아드레날린 유발제 같은 흥분제,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 섭취, 마리화나 성분 약물 등은 이 치료 목적이라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최근에는 세계 반도핑 기구의 금지 약물 규정을 대부분의 의사들이 숙지하고 있고 또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인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지 여부 또 사용 가능 시기를 의사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어서 몰랐다라는 변명이 더 이상 쉽게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도핑 사례.
아직 도핑을 적발해낼 만한 기술이 부족했던 20세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도핑 문제가 만연해 있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미국 수영 금메달 리스트였던 셜리 바바쇼프는 당시 동독 선수들의 도핑 문제를 제기했다 스포츠계를 떠나 했는데요. 나중에 동독 선수들의 집단 도핑이 사실로 드러나서 2005년 올림픽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도핑 사건 중에 하나는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 육상 100m 우승자였던 벤 존슨 사건이었는데요. 캐나다 대표로 출전했던 벤 존슨은 9초 79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지만 이 사흘 뒤에 소변 검사에서 근육 강화 스테로이드가 검출돼서 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또 여자 육상 3관왕이었던 미국의 메리언 존스도 약물로 모든 기록이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국제육상연맹 보고서에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올림픽과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선수 중 800여 명이 금지 약물 복용이 의심되고 이 중에 146명이 메달리스트라고 밝혀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2015년에는 러시아에서 조직적으로 도핑 검사 결과를 조작,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서 러시아는 육상 종목에서 선수들의 국제 대회 출전이 금지됐습니다.
When an athlete who has repeatedly violated rules and has been disqualified makes a statement, and when his word is given more weight than ours, it raises questions.
러시아 반도핑기구의 전수장이었던 니키타 카마예프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카마예프 씨는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러시아가 육상과 빙상, 수영 등의 종목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역도에서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김은국과 여자부의 김은주, 리정화 선수 등이 도핑에 걸려서 메달 박탈과 2년간의 출전 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 적발됐는데요. 이 훈련 도중에 벼락을 맞았던 선수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사양노루 원료가 들어간 한약을 먹었던 게 화근이 돼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습관적으로 복용하진 않은 게 참작돼서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인 스포츠 정신이자 모든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덕목입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경기를 선보이고요. 방금 들으신 것 같이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속임수나 반칙을 사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히 실력을 겨루되 그 결과에 깨끗한 승복을 할 줄 아는 스포츠 정신이야말로 운동 경기가 경쟁으로만 치닫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들의 경기 능력과 성적을 향상시키는 도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Man, what do I do?
What's wrong?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Yeah,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본문에서 제이슨이 Man, what do I do? 나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자 저는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내가 샘의 카메라를 고장냈는데 아직 얘기 안 했어. 라고 하자 저는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이제 책임을 져야지. 샘에게 말해.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도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네 말이 맞아.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face the music,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an, what do I do?
What's wrong?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Yeah,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Today's expression is face, F-A-C-E, face the music, M-U-S-I-C, music,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means to accept the results of your actions. Sometimes those results may be unpleasant, but one must still accept it. Face the music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다, 벌이나 비난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피하고 싶은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샘의 카메라를 고장냈다는 사실을 샘에게 알리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If it's your fault, you need to face the music. If it's your fault, you need to face the music. 는 네 잘못이라면 책임을 져야지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an, what do I do?
What's wrong?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Yeah,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Let's review. Face the music means to accept the results of your actions.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Carrie and Ronnie 부른 IOU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believe that I've changed your life forever and you never gonna find another somebody like me, and you wish you had more than just a lifetime to give back all I've given you, and that's what you believe that I.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7년 5월 27일 오늘 Great moments in the history of steel.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든게이트 브릿지, 즉 금문교가 개통됐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4개월 만에 완공된 것이었습니다. 금문교를 설계한 사람은 미국의 토목건축가인 조셉 스트라우스였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착공 당시 거센 물살 등의 이유로 다리 건설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년 만에 완공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높이 227m에 길이 2823m에 달하는 금문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국 토목공학회는 이 금문교를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했습니다. 한 해 4,1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이 금문교는 오늘날까지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94년 5월 27일 오늘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자신의 고국인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Alexander Solzhenitsyn intends his journey across Russia to be a voyage of rediscovery.
1974년 공산주의 소련에서 추방된 지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천여 명이 넘는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의 전통 환영 선물인 빵과 소금을 주며 솔제니친의 귀환을 축하해줬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민족의 양심으로 추앙받던 솔제니친은 1962년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발표해 스탈린 시대 강제 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친은 1973년 장편소설 수용소 군도를 발표해 수용소 내 죄수의 중노동과 고문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소련 당국은 솔제니친을 국가 반역죄로 체포하고 국외로 추방하게 됩니다. 이어 솔제니친은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90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솔제니친에게 시민권을 다시 되돌려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이어 소련이 붕괴되자 솔제니친은 1994년 오늘 20년에 걸친 망명 생활을 접고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이후 러시아에서는 솔제니친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솔제니친이 시대에 뒤처진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솔제니친은 러시아의 양심으로 기억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